리아의 이벨리 귀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 독립전쟁과 건국의 본고장이요 우리 선배 장로교인들의 미국 장로교인들 포함해서 혼이 서려 있는 이 펜실베니아에 이렇게 유서 깊은 리하이벨리 한인교회로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이라서 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딱 만 20년이 지났어요. 20년간 미국의 남동부의 캐피탈 시리 수도라 그러죠. 조지아 애틀란타에서만 살았습니다. 다른 곳에 한 곳도 가지 않고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애틀란타에 처음에는 공부를 하러 와서 정착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유학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민자 사업하던 이민자 출신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던 중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크게 은혜를 받아서 40이 넘은 나이에 미국 우리 교단의 장로교단의 그 신학대학원이 남장로교단의 본산 신학대학원이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늦깎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출석했고 또 전도사로 섬겼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부목사로 섬겼던 애틀란타의 연합장로교회도 역사가 올해 41주년입니다. 여기 역사가 40주년 됐죠. 여기와 역사가 비슷합니다. 애틀란타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대표적인 장자교회입니다. 저는 가족으로는 유학생으로 만난 아내와 사이에 두 아들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12학년, 미국으로는 시니어고 한국에는 고3입니다. 지금 대학 원서 입학 지원을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그리고 둘째가 11학년, 뭐 연년생은 아닌데 1년 한 8개월 차인데 학년은 졸졸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주니어죠. 저는 원래 불신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감사하게도 성령님을 이렇게 만나서 회심하게 됐고 목회자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늦게 응답한 경우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 1세대예요. 제가 first generation. 지금은 저희 형님들이 있고 누님이 있는데 이제 믿음을 다 가지신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 대에는 불신자 집안, 아버지는 유교의 마지막 세대였고 어머니도 이제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불교를 오래 믿었죠. 절에 다니고. 저는 30대에 회심을 해서 30대 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미국에서. 그래서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저한테서 부족한 걸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면은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뭐 좀 손가락에 꼽히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고요. 서울에 있는 종합일간신문에 신문기자를 하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원래 미국에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아갈 인생계획도 없었어요. 더구나 기독교 교회 다니는 아내를 만난다 그런 제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닐 계획 전혀 없었죠. 교회를 또 다니면서도 목사가 된다는 계획은 전혀 인생 플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은혜를 받고 신앙의 눈을 뜨고 말씀에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니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담임 목사라는 막중한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세상적인 꿈과 미래에 대한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달랐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왜 예수쟁이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됐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전도사가 되고, 그렇지만 그 결과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 저의 신앙의 짧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고, 더욱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더욱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가 여러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겠지만 자격이 더 낮거나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아직도 몰라요. 뭐 느끼는 바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 속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저는 그냥 애틀란타에 머물러서 사는 게 더 수지타산이 맞아요. 거기에 지금 부목사가 부족한 상태고 더 연륜이 쌓이면 대우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20년간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압니다. 집도 있고 교회 안팎으로 많은 사람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곳이지요. 그러나 이곳은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저는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며칠 사이에 받았습니다. 맥가트 로드를 달리다 보니까 좌회전이 다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빠져서 이렇게 돌아서 좌회전, 여기 처음 봅니다 이런 건.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모르는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리하이 밸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지난 한 달간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0절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니 말은 신실하시단 말이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불렀으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나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저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 신실한 아내를 미리 준비하셔서 나를 교회로 불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신앙에 또 선배들을 붙여주셨어요. 이민의 선배들을. 그분들이 사랑의 교제로 저를 양육하게 하시고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제가 섬기던 교회의 그 목사님, 알고 보니 또 학교 선배님이셨어요. 좋은 목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 만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은혜받게 하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 귀한 목회의 길로 늦은 나이에 그께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창세 이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도 세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도 나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미쁘신 분, faithful,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하시는 말은 다 지키신다는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녀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크게 은혜가 되어 담대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서 걸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걸어가는 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행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도록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주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또 이루실 분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지만 칭찬받는 교회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악명이 높은 교회였죠. 그렇지만 선한 소문이 나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 인사말로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제가 담임 목사로 결정된 뒤에 우리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가 저에게 많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정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야기고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첫 주일 예배 말씀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우리 이 교회의 성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 위로의 세상적인 뜻은 비탄과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위로의 뜻은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어루만지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100년 뒤에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뒤에 다음에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 이 위로는 진정한 회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을 알잖아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정죄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욥기 16장 1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위로하려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네가 위로를 하는데 내한테 재난을 주는구나.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듯 하지만 그 말 속에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 그것이 드러나서 도리어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보다는 도리어 죽은 자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읽어드릴게요. 제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안타까운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때가 이르러야 합니다. 때가.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을 위로하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위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것은 노역의 때가 시간이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노역은 동원된 힘든 강제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원뜻은, 히브리 원래 성경의 원뜻은 전쟁과 전투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투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원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이 전쟁은 주변 강대국에게 시달렸던 식민 통치를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말합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투. 사단의 공격으로 성도끼리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급기야 교회가 분열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 시기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리아이벨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과됐던 그 노예의 때가 끝났습니다. 이제 괴로운 시간들, 노예의 시간들을 역사의 물길 속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증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 보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섬겼던 애틀랜타 연합 장로교회가 지난해 40주년이었어요. 지난해 40주년 저는 교회에서 편집팀을 만들어서 제가 책임 목사가 돼서 40주년 역사 책자를 만드는 사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를 짜고 사진을 많이 모으고 스토리를 많이 듣고 해서 이 하나님 은혜로 쏟아진 사역 위주로 40년을 훑어보니까 거의 300페이지에 300쪽에 육박하는 책이 원고가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담임 목사 청빈 과정이 지연되고 힘들어지면서 아직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 교회도 지난 40년간 역사 속에 숱하게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20년 전에는 한 서너 분이 목사님이 3년을 못 채우고 나가시기도 했고 교회가 반으로 반토막이 나서 쪼개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40년 역사를 편집 책임 담당 목사로 하면서 편집 반심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았던 갈등과 분쟁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성도들이 기도로 잘 어떻게 극복했나 그것을 짤막하게 수술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40여 년을 그 교회에 다닌 어느 성도님이 왜 어두웠던 기록은 상세하게 게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의견을 보내오셨어요. 물론 어려웠던 역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안고 가야 될 역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은 기도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자체로는 은혜의 역사는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국가도 우리 대한민국도 서로 동족 간에 막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를 자꾸 꺼내서 곰 쓸개 할 듯이 핥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절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나는 어떻게 훈련과 단련을 받았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길도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요.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요. 물 한 모금 마시고 가겠습니다. 영국의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혼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평화를 히틀러와 평화를 주장할 때 안 된다 하면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총리가 됐죠. 하도 미사일도 쏘고 하니까 영국 런던에 하면서 히틀러의 공격 앞에서 떨고 있던 위기에 처한 영국민들에게 취임사로 처칠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땀과 눈물과 수고와 피입니다. 왜냐하면 땀과 눈물과 수고와 피를 쏟아내도 영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으로 더 여러분께서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으로 지치고 상처투성인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위로는 한자를 보면 참 의미심장해요. 한자를 보시면 한자 화면에 좀 올려주시고요. 풀어보면 위로할 위자는 이 시체를 뜨는 이야기하는 시신 시자의 볼시 마디촌의 마음심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 본다는 것은 볼시자는 보통 하나님의 계시를 뜻합니다. 두 손을 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면 위로할 화면이 안 나오는데 위로할 위자가 한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볼시자와 그 다음에 마디촌 손마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위자의 그 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힘쓸 노자는 위에 불화자 불이 두 개가 있고 집 안에 집 갓이 있고 그 안에 힘력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불같은 성령이 이게 불꽃은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는 불같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집에 성전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힘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이렇게 풀이를 하자면 위로 한자어 위로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할 때 그게 예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위로받은 사람의 위로가 진정한 뜻입니다. 예. 그 위로의 또 히브리 원어가 재밌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그 원래 뜻이 마음을 바꾼다, 뜻을 돌이킨다. 그게 뭐죠? 우리 교회 안에 종교 용어로는 회개입니다. 회개. 예. 그래서 위로는 죄인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산상수훈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여기서 애통하다는 것은 한국말로는 슬픔과 아픔이지만 또 원래 이 신약은 그리스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뜻이 사망과 죽음에 고골하는 것을 뜻하고 이 위로는 이 원어로 보면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그건 교회를 뜻하거든요. 부르심을 받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복이 있는 자는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내가 죽는 것이고 울면서 죄인된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러면 과거와의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 것과의 단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밖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오늘 위로에 제가 한자풀을 했듯이 예배자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위로받는 길은 바로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계 때가 끝났다는 것은, 우리는 노예계 때를 끝낼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때가 끝났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힘든 고통을, 마치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받듯이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통으로 그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았다는 은혜를 다시 깨닫고 회복할 때 우리는 노예의 권리에서 벗어나고, 그러므로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도는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없는 부재한 지난 1년 7, 8개월 시간 속에 새벽 제단을 장로님들이 인도해 오시면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은혜로 버텨왔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교회가 광야와 사막을 반드시 지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바른 새벽 제단을 지킨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도들이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걸을 때에 도리어 광야와 사막의 그 황무함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작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일터와 교회가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걷는 상황일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말씀으로 이게 자꾸 울퉁불퉁해지는 나의 마음밭을 고르게 하고 길을 태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에 나타나듯이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리라. 아멘. 깊고 어두침침한 골짜기같이 이 상처로 인해서 컴컴해진 마음, 산과 언덕처럼 자기의와 이런저런 교회와 세상의 능력으로 교만해진 마음, 이 울퉁불퉁한 이런 마음은 서로 관계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의 평안을 흔듭니다. 오직 그 해결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 울퉁불퉁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앞으로 리하이 밸리 지역에 실현될 것임을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울퉁불퉁한 곳이 평지가 되는 새로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길이 좁아서 차들이 많은데 이 언덕이 많잖아요. 길을 판판하게 낮은 곳은 메우고 높은 곳은 깎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침내 회복과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다 함께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로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오면서 인터뷰 과정에서 저보다 약간 젊은 두 남자 집사님 계셨는데 제가 오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거나 잡을 찾아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면서 영적으로 깨달은 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나를 더 의지하라 그런 마음을 깨달았어요. 예. 우리는 모두 이민자요 말 그대로 사실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저도 미국 땅에서 이 21세기 초반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오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나그네, 주어진 역할에 열심히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곧 시들어져 없어져갈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럴 때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주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다른 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다시 한번 더 큰 부흥의 영적인 부흥 기쁨의 부흥이 이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사역에 풍성한 부흥의 길을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그냥 이 교회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회복 과정을 통해서 분쟁과 어려움에 처한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교회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 할 때 어렵고 내가 어렵다 할 때 그게 도리어 기회입니다. 기회. 예.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인터넷 시대에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들으시죠. 수많은 한인교회와 한국교회들이 요즘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는 영혼구원을 위한 지역사회 전도와 선교의 교회의 본연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그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교회 내부 안에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방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에 처하고 힘들었던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복음을 들고 다시 이웃을 섬기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선교에 매진할 때 수많은 문제들에 매몰된 이 다른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눈을 내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갈등의 속고통과 상처를 보는 데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서질 풀과 꽃 같은 인생을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고 기도하실 때 순종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대로 직접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회의 비전 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아주 놀라운 사진이 교회 전경 사진과 함께 그 밑에 글자가 보이세요 지금? 글자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보고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붙여준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그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기도와 소망대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셨지만 더 든든하게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0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어떻게 말씀하셨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직접 다스리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한 목자가 되어 양떼같이 우리를 영육간에 풍성히 먹이시고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젖먹이는 암컷들, 우리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젖먹이잖아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누가 섬깁니까? 목장장, 교회 리더,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분들도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젖먹이들을 온순히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젖먹이는 암컷들을 주님이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탕감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아픈 흑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져 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교회, 은혜의 역사만 기억되는 교회, 시들은 꽃과 풀과 같은 인생들은 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한 팔로 역사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활짝 피어서 내가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처럼 자랑하다가 시들는 꽃과 풀과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의 아팠던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과 비전과 신령한 피할 바위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강한 팔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